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다음 주 선거운동 세계를 시사했습니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노말리 딜론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말리 딜론 위원장은 이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언급했듯 그는 이기기 위해 출마했으며 그는 우리의 후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스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대체 후보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멕시코가 지역구인 게이브 마스케즈 하원의원이 가세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수는 3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가 19일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금요일 늦게 이스라엘 측과 통화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멀지 않은 건물을 파수한 이번 공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드론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자위군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19일 새벽 발생한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드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TV 기자회견에서 초기 조사 결과 해당 드론은 이란산 사마드 3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거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텔아비브를 공격한 드론이 이스라엘 항공 방어 시스템에 의해 감지됐지만 사람의 실수로 인해 요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 발발 후 하마스와 로켓의 드론 공격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상업 중심지가 이 텔아비브가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다며 그는 매우 성공적인 공화당 전당대회와 내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지난 토요일에 악랄한 암살 시도를 규탄했으며 이런 시기에 미국인들의 통합의 정신으로 단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락을 해와서 고맙다며 난 여러분의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너무 많은 생명과 셀수 없이 많은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과 함께 와서 폭력을 끝내고 번영을 향을 닦을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해 후보 지명을 축하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지난 19일 폭우로 인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북중부 지역인 산시성의 쌍러시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교량 일부 구간이 내려앉으면서 차량 20여 대와 30여 명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사망자 12명이 발견됐고 5대 차량 내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반대하는 대외학생들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위대는 수도 다카 인근의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퇴출시켰으며 국영 방송사와 경찰서 등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고 주요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시위가 계속 확산하자 방글라데시 총리는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비오의 세계.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미국 남부지역은 백사장과 바다, 멋진 골프장이 본토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남부에는 진정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오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험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보통 짜릿함, 황홀감, 그리고 즐거움 이런 단어가 연관이 되어서 떠오르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남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이를 통한 모험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플로리다 남부 에버글레이즈 늪지대에서 악어떼를 지나다니는 에어보트, 알라베마의 다양한 산맥과 트레일을 즐길 수 있는 락클라이밍과 리펠링까지,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뉴올리언즈의 미시시피 리버보트, 어떤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저는 모험을 즐겨봤을까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플로리다 남부엔 엄청난 규모의 습지와 바위투성이인 척박한 지형의 작은 마을이 많습니다. 엑스피시 캠프는 이 지역에 재미와 야생이 가득한 놀라움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I'm Marshall Jones, owner of Max Fish Camp here in the Florida Everglades.
저는 플로리다 에버글레이드에서 맥스 피쉬 캠프를 운영하는 마샬 존스라고 합니다. 맥스 피쉬 캠프는 5세대 동안 이어져온 정통 에버글레이드 캠핑장입니다. 올해는 영업을 시작한 지 80년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개인 에어보트를 타고 에버글레이드를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렸죠. 존 보트를 빌려서 농어 낚시를 나갈 수도 있고 친환경 투어와 송어 낚시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플로리다는 제게 집과 같은 곳이죠. 전 평생 에버글레이드에서 살아왔죠. 에버글레이드는 어렸을 적부터 제 놀이터였어요.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종종 악어가 있는 물속에서 수영하는데 때로는 물속의 악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마치 타잔처럼요.
This is Elvis. He's one of our large resident male alligators.
이 녀석 이름은 엘비스예요. 이 녀석은 이 근처에 사는 몸집이 큰 수컷 악어죠. 엘비스는 이곳 피쉬 캠프 주변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저희는 이 녀석의 습성을 모두 꿰고 있죠. 겉모습은 위협적이지만 사실 아주 순하답니다. 미국 악어는 북미에서 가장 큰 파충류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 중에 하나죠. 수명은 80년이 넘고 길이는 4.5m에 무게는 450kg까지 자랍니다.
마치 개를 대하는 것 같아요.
We call alligators water dogs.
우리는 악어를 물개라고 불러요. 마치 개처럼 행동하거든요. 단지 물에 사는 것뿐이죠.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여긴 바쁜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여기 사람들 또한 녹록치 않은 시골 생활을 두려움 없이 즐기는 듯 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저로서는 조금은 묘했고 겁도 났지만 에어보트를 타고 에버글레이드 습지를 가로지를 수 있게 되어 색다른 경험에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We get people from every walk of life, both young and old.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요. 그중 대부분은 악어를 보러 오거나 에어보트를 타려고 오는 분들이죠. 에어보트는 수심이 얕은 수로에서 습지와 식물을 해치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저희는 관광객들에게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와 그것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The vast majority of what makes up the Everglades ecosystem.
에버글레이드 생태계의 대부분은 초원의 강이라고 부르는 습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북미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이죠. 폭은 128km, 길이는 160km에 이릅니다. 수심은 아주 얕아요. 평균 수심이 0.5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되죠. 물은 하루 3.2km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에버글레이드의 흐름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실제로는 흐르고 있죠. 에버글레이드 물은 느리게 움직이는데요. 그 물이 조류로 인해서 밖으로 흘러나가기 전에 수로 내에 영양분 잔유물을 제거합니다. 에버글레이드가 건강하면 플로리다 남부를 둘러싼 해안선도 건강해지죠.
에어보트를 타고 멋진 경치도 보고 습지에 대한 역사도 배웠는데요. 습지를 알아가기에 이만하게 완벽한 액티비티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어가 곳곳에서 자주 출몰했는데도 이분들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었지만요.
Alright, so this is Spencer's Island.
Okay.
이곳은 스펜서의 섬이에요. 에버글레이드에는 이런 섬들이 아주 많죠. 하지만 여기처럼 지대가 높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언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잎이 땅 위에 쌓이고 이곳에서 6천년 동안 살았던 북미 원주민들 때문에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섬 토양의 대략 50%는 조개껍질, 뼈, 도자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계수단으로 맥스피쉬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에버글레이드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연보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죠. 저희는 낚시 가이드 여행에서 인공 미끼마를 사용하는데 그게 환경에 더 좋기 때문이죠. 만약 어장에서 양식된 산 미끼 물고기를 쓰면 물고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균과 기생충이 물속으로 유입될 수 있거든요. 전 어렸을 적부터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기회도 많았지만 결국 이곳 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전 에버글레이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탐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곳 생태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플로리다 남부의 습지대를 재밌고 수월하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에버글레이드에서 경험을 뒤로하고 또 다른 남부 시골의 매력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엘라베이마에 위치한 포트페인에는 더 많은 모험거리가 있었는데요. 암벽등반가 가게 사장님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포트페인은 엘라베마 북쪽에 있는데요. 세계의 주에 걸쳐져 있는 자연보호구역이 루카 산맥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내 위치에 있고 리틀강 협곡 국립보호구는 그중 하나입니다.
My name is Israel Partridge.
제 이름은 이스라엘 파트리지예요. 이곳은 엘라베마 포트페인에 있는 트루 어드벤처 스포츠입니다. 바로 옆에는 국립보호구인 리틀 리버 캐니언이 있어요. 미시시피 동부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죠. 경치가 정말 대단해요. 길이가 43km에 달하는 계곡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That's crazy.
So this is the first overlook I sat on when I got introduced to the canyon and fell in love.
제가 처음 이 계곡에 왔을 때 이 경치를 보고 단번에 사랑에 빠졌어요. 바로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관광객들이 주로 즐기는 건 놀라운 자연경관과 하이킹 코스인데 경치 구경과 더불어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답니다. 이곳에는 이런 폭포가 70개나 있어요. 이건 높이가 7m 정도 돼요. 폭포 위에서 뛰어서 물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죠. 물놀이를 즐기기에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곳을 찾아요. 물놀이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절벽이나 폭포 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만약 좀 더 끝내주는 활동을 원한다면 암벽 등반을 즐길 수도 있어요.
Well, for starters, our guides are well trained for beginners.
저희 가이드들은 초보자도 잘 지도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세심한 부분까지 잘 설명해 주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암벽 등반을 통해 이곳의 풍경을 색다르게 즐길 생각에 들뜬 반면 처음 해보는 탓에 제가 과연 안전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세요.
There you go. Good job. Oh my gosh, this is gonna take a while.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첫 시도 이후에 근육통과 손에 난 상처로 인해 많이 불안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Yeah, lift up. Okay, it's making me mad now.
산을 오를 때는 집중력과 근력이 필요하지만 줄을 타고 내려올 때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했어요. 일주는 이 지역에서 가장 힘든 루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도 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절벽을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 와.
나이스.
Fun.
Yeah. 등산 후엔 하산해야 하죠. 그나마 내려오는 게 더 낫기에 몸으로는 내패를 실시할 준비가 되었지만 머리로는 도저히 이 절벽을 내려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리펠링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저렇게 장비를 장착하시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떨리는 것 같아요.
All right, watch your step. Come on down nice and slow.
발밑 조심하고 천천히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정상은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동하면 될지 하나씩 가르쳐드리죠. 그럼 내려갈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Very nice.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What have I done?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Very good. Slightly straighten your knees. Very good.
아주 좋아요. 천천히 무릎을 펴세요. 잘하고 있어요.
You're doing great. Something about conquering your fears.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면이 나타나게 돼요.
I'm not even gonna look though.
어, 아래를 못 보겠어요.
I'm going down. Yay! This is actually fun.
드디어 내려가요. 어, 은근히 재밌네요.
People come here and you know they're not really adventurous.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모험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나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모험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곤 해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난생 처음 맛보는 것처럼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Holy moly! Is this where I came from?
우와, 이럴 수가. 제가 여길 내려온 거예요? 맙소사, 정말 높네요.
제가 해냈습니다. 어, 지금 손이 약간 떨리는데 근데 되게 생각외로 되게 재밌어요. 좀 무섭긴 한데 이렇게 밑을 보지 않고 저 위를 보면서 내려오니까 근데 진짜 한 번 하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it seems like every batch of tourists.
이곳을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세요. 이곳에서 매번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와서 편안하게 쉬고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전 이곳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제 놀이터죠.
남부의 시골을 떠나 역사가 깊은 미시시피 강이 있는 큰 도시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웬들 스타우트 박사님은 보트 투어를 통해 뉴올리언스의 역사적인 보호구역을 소개하시는 가이드이십니다. 외륜선은 수백 년 전 뉴올리언스가 처음 도시로 설립될 때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My name is Dr. Wendell Stout and I am a historian.
제 이름은 웬들 스타우트 박사이며 전 크리올핀 리버보트의 역사학자입니다. 이곳은 미시시피 강인데 뉴올리언즈 도심지 앞에 자리 잡고 있어요. 크리올기는 뉴올리언즈 항구에서 운항 중인 최신 외륜선 중 하나예요. 1983년 9월에 첫 운항을 시작했죠. 저희 외륜선은 지름이 6m에 이르고 폭은 7.3m, 외륜엔 노가 20개 달려있고 중량은 약 19톤입니다. 물 위에서 오직 외륜만이 이 배의 추진력을 제공하는데요. 크리올퀸에는 프로펠러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 수로는 뉴올리언스와 다른 주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성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초기의 번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I got my doctorate in history at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 항상 뉴올리언즈 집으로 돌아와서 역사 분야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장대한 미시시피강을 시속 8km 정도로 운항해서 셀메 전장을 보러 갈 겁니다. 이곳에서 앤드류 잭슨이 영국 침략으로부터 뉴올리언즈를 구했습니다. 뉴올리언즈 월드페어가 1984년에 개최됐는데 외륜선은 원래 월드페어의 놀이기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월드페어가 종료된 후에 외륜선 제작회사는 뉴올리언즈 역사를 테마로 한 리버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1815년에 앤드류 잭슨이 영국을 물리쳤던 셀맷 전장에 배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미시시피강은 경이로운 곳입니다. 강 길이는 3,700km에 이르죠. 수심도 아주 깊습니다. 도시 바로 앞에 있는 강의 중심부는 깊이가 61m에 이르고 크기가 큰 만큼 그 힘도 엄청납니다. 미시시피강은 미국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큰 화물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물을 옮기려고 할 땐 트럭 수천 대 옮기는 것보다 큰 배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따라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도 많은 양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재 운송 항구이며 그 때문에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강은 아주 많은 양의 곡물과 석탄, 기름, 가스 등을 후송하고 있습니다.
외륜선을 타고 미국의 역사적인 보호구역을 보고 과거 대범한 탐험가들이 쌓아올린 삶과 업적을 감상하면서 다음에는 어디로 모험을 떠날까 생각해봤습니다.
강 위를 배를 타고 달리다 보면 항구 노동자들이 보이는데 다들 친절하게 손을 들고 경적을 울려주기도 해요. 사람들의 친절함을 보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 좋다.
You see New Orleans the way that
뉴올리언즈는 과거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이 이 도시에 왔을 때도 배를 타고 왔죠. 차를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 조상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도 강과 바다를 건너왔어요. 무리해 보이는 트렌치쿼터도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이런 도시가 생겨난 건 전부 이 강 때문이에요. 이 강은 우리를 초심과 기본으로 데려다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겁이 많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을 통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애 에어보트를 타고 에버글레이드 습지를 탐험하면서 악어떼를 눈앞에서 경험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곳 분들이 수년간 이곳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전 세계 여행객에게 이곳을 보여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엘라베마 전원지대에서 암벽 등반을 할 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지만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경험을 처음 해보며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땅을 밟은 순간 더 높은 산을 오를 기대에 차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는 옛날 탐험가들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23년 1월, 김지혜 씨는 비영리 단체인 지혜코칭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코칭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또 나눔 봉사로 미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전문가의 도움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탈북민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다룰 수 있을까 교수님들 모셔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저희가 재난 기부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 강의를 끌어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전에 그 탈북민 전담센터 할 때처럼 사업비를 받아서 써야 되겠다. 정부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올해 1월 달이에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재능을 기부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그거를 같이 합시다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갖춰가는 과정에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또 김재혜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의식성장 프로그램인 감사일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탈주민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코칭 교육하고 코칭 상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전처럼 심리 상담으로 해서 계속 과거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의 힘으로 한국 정착 생활이라든가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교육이나 코칭 상담은 당연하게 가고 그리고 감사일기 100일 프로젝트 제가 거의 한 뭐 그래도 10년 동안 쭉 쓰다 보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엄청 커요. 그래서 감사일기 100일 프로젝트 하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 감사일기 프로젝트를 통해 김지혜 씨의 지인도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애들하고 대화가 달라지고 남편하고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칭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저도 감사했고 지혜 코칭연구센터가 지혜라는 한글의 뜻도 있지만 wisdom 영어에서 말하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밝게 빛나게 바라기도 하고 밤에 야경을 보게 되면 위성으로 이제 북한을 보게 되면 남한은 밝고 북한은 까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성장해가지고 북한 자체에도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자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라는 뜻, 위즈덤의 약자와 이 센터의 슬로건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코칭 연구센터에는 wisdom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W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way 길을 발견하고 I는 나를 찾다. 또 S에는 우리가 서는 것, 스탠드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다 길을 발견해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서게 되면 또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설계한다는 건 비전을 바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바로 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여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해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갈 그 방향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M, 미션 선교사라는 뜻인데 내가 바로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 지혜코칭연구센터의 슬로건이 살리는 코칭, 세우는 코칭, 섬기는 코칭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코칭 교육으로 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볼 때 김지혜 씨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제 내가 슬프고 힘들고 내 탓이고 난 뭘 못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 이젠 제가 뭘 할 건지 알려주세요. 이젠 내가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취업도 해서 당당하게 취직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코칭을 배워서 대학생인데 그 친구는 과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외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습 코칭으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그 친구가 느린 학습자라는 명칭으로 학업에서 떨어지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 코칭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이것들을 잘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 정착 사회에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또한 김지혜 씨는 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그 취미와 코칭을 접목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탈북민 김지혜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로 흔히 UC 버클리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립대학 학비가 많이 오르면서 좋은 주립대학을 찾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세운 공립학교인 이 주립대학은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일 경우 학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UC 버클리, 정식 명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로 같은 주립대학들인 UCLA, 즉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또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 이 UVA와 함께 늘 주립대 순위 선두 다툼을 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UC 버클리가 현재 어떤 위상의 학교를 평가받고 있는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이네스 뉴스 월드 리포트지의 미국의 주립대학교 평가에서는 UCLA에 이어 2위로 중국 주립대학교들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다 합친 미국의 전체 대학교 중에서는 22위고 한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15위에 오른 명문 대학교입니다.
네, 이 UC 버클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고등 공교육 제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하에 4개의 고등 공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개의 독립적인 대형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 수만 2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이 있고요. 둘째로 20여 개의 독립적인 캠퍼스에 재학생이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칼스테이트라고 흔히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이 있으며 세 번째로 110여 개의 캠퍼스와 재학생이 2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학생 수가 20만 명, 40만 명, 200만 명이라니까 상상하기가 좀처럼 어렵죠.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답게 이렇게 고등 공교육 시스템도 방대한데요. 이 UC 버클리는 바로 첫 번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UC 계열 학교들로 UCLA, UC 어바인, UC 데이비스 등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즉 LA에 캠퍼스가 있어서 UCLA고요. 어바인에 있는 학교는 UC 어바인,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캠퍼스는 UC 데이비스, 이런 식으로 주로 불립니다.
이들 캠퍼스는 등교 형식이지만 각 캠퍼스마다 개성이 있으며 학문적인 독특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제각기 개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0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대학으로 변신하여 제각기 총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10개 캠퍼스를 다 합치면 모두 25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2만 1천 명이 넘는 교수진과 14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방대한 규모의 고등 공교육 시스템을 갖게 된 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연 이른바 골드러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부로 달려갔는데요. 바로 이때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대를 앞섰던 선각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시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던 초기 정착민들 중에는 한 시대를 앞서 내다보았던 시대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최절정기에 달하던 시기인 1849년 단지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아울러 건전한 정신교육을 시키면 후손들에게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영광과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선각자들의 특출한 교육 이념이 오늘의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교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 초기 선각자들의 이런 교육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약 20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1868년에 마침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서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UC 버클리는 이 UC 계열 10개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1868년에 설립됐는데요. 그래서 UC를 대표하는 의미로 UC 버클리 대신에 그냥 캘리포니아를 줄인 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회중교회 목회자였던 헨리 두란 목사님이 동부의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운 칼리지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순수 인문학 사립단과 대학과 시정부에서 토지를 불허해 주어서 국가기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설립되었던 농업광산기계기술대학이 합병한 것이 지금의 UC버클리입니다. 이 신생대학은 1873년 버클리 지역으로 연구 이전하면서 그해에 처음으로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12명을 소위 12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원의원, 시장, 주지사, 교수, 변호사, 은행장, 성직자, 그리고 목장주 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주립대학 UC버클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 겨우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UC버클리는 오늘날 학부생만도 3만 명에 넘는 초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UC버클리는 1200에이커에 이르는 도시형 캠퍼스에 학부생만 해도 3만 명이 넘고 14개의 단과대학과 350개가 넘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7천여 개가 넘는 코스가 강의되고 있습니다. UC버클리에서 2017년 기준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사회과학, 공학, 생물학과 생의학, 컴퓨터, 정보통신학 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대학 도서관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북미에서는 하버드대학, 어바나 샴페인이 있는 일리노이스 대학, 예일 대학 다음으로 네 번째로 방대한 1200만 권 이상의 장사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캠퍼스 내에는 30여 개의 부속도서관이 있는 국립도서관 시스템 면에서도 최상의 도서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UC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버클리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UC버클리가 특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게 된 데는 미국 미디어 기업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어머니이자 이 자선 사업가였던 피비 에퍼슨 허스트 여사의 막대한 재정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학 설립 초기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자 중에 한 인물이었던 피비 에퍼슨 허스트 여사는 이 대학 캠퍼스의 모든 건물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후한 재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에밀리 버나드의 설계가 최종적으로 낙찰됨으로써 그의 설계 마스터 플랜에 따라 버클리 캠퍼스 내에는 당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대학 건물 군들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UC버클리의 캠퍼스는 언덕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가 다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UC버클리의 캠퍼스는 서쪽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을 사이에 두고 샌프란시스코와 그 뒤로 태평양이 보이는 곳에 있어 흐리지 않은 날씨면 금문교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가운데 UC버클리를 대표하는 90m가 넘는 세더 타워가 서 있습니다. 이 탑은 전 세계 시계종탑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시계종탑입니다. 1800년대부터 서 있던 나무들이 이룬 숲과 그 속에 사는 다람쥐들 그리고 고풍의 건물들이 이루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의 이 캠퍼스는 캠퍼스 바로 바깥의 복잡한 도시의 분위기와 설계산 학생들과 함께 정말 근사한 학문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UC버클리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례 없던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냉동고에 들어간 영상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유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이 1년 365일 동안 약 30번에서 60번 정도 운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울고 싶을 때는 참지 않고 울어야 정신 건강에 좋다는데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우는 법, 그리고 왜 울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갱년기가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꿀잠자는 전문가 조언도 소개합니다. 조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참 아무나 못 입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냉동고에 들어간 배우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네. 우선 화제 주인공이 누군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2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미국의 유명 드라마인데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6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중에 모니카 역을 맡았던 여배우입니다. 코트니 콕스 씨. 올해 벌써 환갑이라네요. 이 콕스 네. 씨가 지난 7일에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습니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로 가득한 방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전신 근육 운동도 하고 달리기를 하는 등 뭐 대여섯 가지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네. 마지막에는 이게 뭐야?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 큰 냉장고 아래 칸, 냉동고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온몸을 이렇게 구겨 넣은 듯이 웅크렸다가 냉동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얼굴에는 또 하얀 마사지 시트 붙였죠. 머리에는 네. 또 LED 전구가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이 영상이 무려 42만 개 이상의 좋아요 반응을 얻었고요.
네.
폭스뉴스,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과 해외 매체들까지 콕스 씨의 이 자기관리법을 극단적인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사용하는 거네요.
네, 아무나 하지 않는 거죠.
네, 언론이 뭐라고 전했나요?
예, 폭스뉴스는 이 콕스 씨가 이전에도 얼음 목욕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면서 이 콕스 씨의 남다른 체력 관리가 일상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뉴스위크에서는요, 이 콕스 씨가 노화에 맞서는 비밀 아닌 비밀 무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녀는 냉동고에 들어갔을까요?
사실 영상에서 콕스 씨가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What? It's cryotherapy. 뭐 어때요? 이건 크라이오테라피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한마디 툭 이렇게 던지고 영상을 끝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라이오테라피를 하려고 냉동고에 들어갔단 말인데요.
네.
이 크라이오테라피를 하는 유명인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예.
축구 영웅이죠. 호날두 선수도 이 크라이오테라피 기구를 집에 두고 있다죠.
뭐 호날두 선수뿐이 아니고요.
네.
미국의 올림픽 수영 선수였습니다. 마이크 펠프스 선수도 그랬고 프로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뭐 여러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근육통도 좀 줄이고요. 경기 후에 회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요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크라이오테라피라는 게 냉동 치료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 사람 몸에 망가진 세포 등 조직을 얼려서 이 없애는 목적으로 극한 추위를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액체 질소라든지 아르곤 가스를 사용해서 영하 128도에서 90도 사이의 온도를 만들고요. 이 온도에서 2분, 뭐 길게는 4분까지 버티는 것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또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사들이 이 크라이오테라피를 냉동 치료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 설명을 보면요. 다양한 의학적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손상되거나 그 병든 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치료법을 시행한답니다.
네.
보통 그 개복 수술 없이 시행해서 환자들이 이 치료법 후에 빠르게 회복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통증이 또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궁경부암, 뼈암, 간암, 전립선암, 초기 피부암 치료라든지 사막이 뭐 어두운 반점 같은 그 피부 상태를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콕스 씨는 노화 예방을 위해서 냉동고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냉동 치료의 원리가요.
네.
이 극한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피의 흐름이 온몸에 말단에서 심장으로 흐르고 이 추위에서 나온 후에 그 혈류 흐름에 반동이 생겨서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네.
풍부한 혈액이 근육과 관절에 전달돼서 몸을 회복할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뭐 체중 감소, 유연성, 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극저온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있을 텐데요. 네네. 4분 이상이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클리블랜드 클리닉에도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크라이오테라피는요, 위험은 적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자궁경부 주변에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경련, 통증, 골절, 감각상실을 만드는 신경 손상이라든지 붓기, 흉터 및 피부 감염 등의 부작용입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 노화를 막는다니까 나도 냉동치료법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되죠.
예. 일단 뭐 저는 그 집에 큰 냉장고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있잖아요. 집에 있는 그렇죠.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부모님들은 주위에서 아이를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이 운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1년에 많이 울어야 60번 정도밖에 안 운다고 해요.
그래요?
울 때는 울어야지 정신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1년에 60번이나 우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계셨네요. 울어야 하실 분이.
자,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사실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에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위민스 헬스에 소개하는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인간의 몸이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을 만듭니다.
네.
하나는 반사 눈물이고요. 기초 눈물, 감정 눈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반사 눈물은 가장 쉽게 생각해서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자극의 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을 말합니다.
그렇죠.
물로 돼 있지만 감염과 싸우기 위한 항체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뭐 양파 깔 때 눈물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반사 눈물이라고 눈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초 눈물은요. 뭐 기름 물, 점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을 보호하고 윤활시키는 그런 기초 역할인데요.
네.
감정 눈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인데 이 눈물도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정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1년에 한 30번에서 많게는 64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 한 5번 운다는 건데요. 이거는 감정 눈물인 경우겠죠.
그럼 저는 감정이 메말랐다는 걸까요?
어머.
아, 이거 다시 한번 보게 되던데요.
네.
자, 맞습니다. 혹시 슬픔을 겪고 있다면 매일 우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눈물의 혜택이 꽤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줄여주고요. 안구 건조도 막아주죠. 기분 전환, 정신문제 예방, 통증 완화, 슬픔 처리, 감정 회복, 동기부여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쩌다가 가끔 한번 울어도요. 한바탕 울고 나면 아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거네요.
네. 우는 것은 뭐 불안이라든지 좌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예측할 수 없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그런데요. 의학적인 이유 외에 실제로 울지 못하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트라우마, 뭐 성격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 경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적 낙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 감정적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인해서 눈물을 억제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적을 때도 눈물이 안 나올 것 같고요. 항우울제 먹는 경우는 이게 감정을 무디게 할 수 있어서 울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일부 우울증 환자는 슬픔이라는 감정 대신에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남성들은 또 사회적 통념 때문에 울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네.
이런 요인들은 관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우는 법, 우는 방법, 눈물 흘리는 법 간단히 좀 알아보죠.
네. 울음을 유도하는 방법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러 20, 30초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눈이 따가워지죠?
눈물 나오죠.
눈물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호흡법입니다.
어.
이 호흡법은요, 감정적, 뭐,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종종 울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산책을 하면 이 마음속의 감정을 되새기는데 이 자체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 슬픈 음악을 듣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드라마 뭐 이야기를 읽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같은 활동이 감정 해소를 도와서요. 눈물이 날 만큼의 감정을 이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즉각적인 방법도 있고요. 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눈물이 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나 눈물이 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드라마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주제가 이 독서에 관한 거죠.
네. 자, 특히 폐경기 전후에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을 위한 독서입니다.
네.
어느 유명한 기업가, 뭐 빌 게이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자보다도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중년에 독서를 즐긴다는 것, 뭐 단순히 즐거운 취미를 넘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여성 전문 정보를 소개하는 위민스 월드가 독서의 혜택을 다뤘는데요. 들으시면 아마 당장 책방을 달려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자, 트라우마 치료사이자 가정의학 전문의로 활동하는 크리스틴 깁슨 박사가 이 정기적인 독서가 중년 이후 특히 그 유익한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네.
예, 뇌도 사람의 머리도요, 심장처럼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을 잃게 됩니다.
네.
머리를 자주 쓰면 쓸수록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그쵸.
이것을 위해서 독해력, 비판적 사고 능력, 새로운 정보 학습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뇌의 그 재구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깁슨 박사가 소개하는 독서의 네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서식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단 6분 정도의 독서로 스트레스 수준이 최대 68%가 줄어듭니다.
네.
둘째, 또렷한 기억 능력에 좋습니다.
네.
독서 같은 인지 활동이 80살 이상의 연령층에서 알츠하이머, 뭐 치매라고 대표되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발병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독서를 하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더 잘 자죠.
네. 네. 자, 깁슨 박사가 트라이얼스 저널에 실린 한 연구를 언급했는데요.
네.
잠들기 전에 책을 읽도록 요청받았던 한 연구 참가자들의 42%가요. 일주일 후에 수면이 더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네 번째 독서의 혜택으로는 심장 건강의 증진입니다.
책을 읽는 게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네.
왜 그런 거죠?
자, 깁슨 박사의 설명은요. 독서할 때 사람의 몸은 보통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가 된답니다.
아.
이 부교감 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휴식하고 소화를 돕는 신경 시스템인데요.
네.
독서할 때 심박수가 좀 차분해지니까 느려지지 않습니까? 혈압도 낮아집니다.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더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네.
독서처럼 몸과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이 그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웃긴 얘기 담은 책을 읽어도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멋지고 마치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은 일상 대화에서 you know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you know의 다양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Lucia, do you know the new guy down in marketing?
You know, not really, but I did meet him.
Oh, that's great. Can you, you know, maybe introduce me? I need help with a marketing presentation, and I want to impress my boss, you know?
Sure.
대화 해석해보죠.
Do you know the new guy down in marketing?
아래층 마케팅의 새로운 사람 알아요?
You know, not really, but I did meet him.
있잖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전에 제가 만났어요.
Oh, that's great.
그거 잘 됐네요.
Can you, you know, maybe introduce me?
혹시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I need help with a marketing presentation and I want to impress my boss, you know?
마케팅 발표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상사에게 감명을 주고 싶거든요. 아시잖아요. You know.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 그대로 당신이 그것 또는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이죠.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at person?
Yes, I know him.
저 사람 아세요? 네, 그를 압니다.
Do you know that person?
Yes, I know him.
격식 없는 대화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Experts call this use of you know an acknowledgement marker.
전문가들은 you know를 인정 표시라고 부릅니다.
It softens the statement.
진술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Especially an opinion.
특히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glad the test is over.
I've studied really hard, you know.
You know, 이런 용법은 문장의 어디에서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I'm glad the test is over.
시험이 끝나서 좋아요.
I've studied really hard, you know.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시잖아요.
You know can also be used to suggest agreement or shared understanding.
동의를 제안하거나 이해를 공유할 때도 you know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we'll have to postpone our business trip.
You're right.
아시다시피 우리 출장을 미뤄야겠어요.
You know, we'll have to postpone our business trip.
대화의 공간을 메우는 방법 중 하나로 you know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렇게 하는데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riving your brother home used a lot of gas, you know. I'm happy to accept, you know, gas money.
당신 남동생을 집에 태워다 주느라 기름이 많이 들었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을 받으면 있잖아요. 좋겠습니다.
Driving your brother home used a lot of gas, you know. I'm happy to accept, you know, gas money.
그렇지만 you know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긴장했을 때 you know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을 you know라는 표현을 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riving your brother home used a lot of gas. I am happy to accept gas mone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격식 없는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 you know, you know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